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잃게 되고 존경을 잃음으로써 사랑마저 잃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늘게 되는 거고, 거짓말에 휘말리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내 정체를 잃게 되죠.
나중엔 예.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고전읽기 시작됐네요.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네, 고전읽기 참여 방법.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뮤지컬 셜록 홈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 들어와서 출발해봅니다. 한영의 건널 수 없는 강.
가난한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비즈니스의 원천으로 삼는 사회악으로 여겨졌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한 젊은이의 내면 갈등을 통해서 인간 영혼의 심연을 묘사하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걸작 죄와 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이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죄와 벌 안에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생 두냐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마르멜라도프라는 알코올 중독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 역시도 돈 때문에 거리의 여자가 되죠. 아, 그렇죠. 돈이 참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바꿔서 네. 가난 때문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가난. 어쩌면 이 도스토옙스키를 평생 괴롭혔던 것도 아마 이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도박에 그렇게 빠져들었던 것도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했던 도스토옙스키의 해결 방법이 아니었나. 매우 어리석었지만
참,
그러나
정말, 예.
그 가난이 도스토옙스키의 걸작들을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 가난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힘들겠죠. 정말 가난하면 힘든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고통스럽죠.
예. 네.
고통스러워요.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내드릴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점점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포르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포르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경찰서장, 2번 예심판사. 헷갈릴 것 같죠? 네. 포르필이라는 사람은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리전을 핍니다.
예. 그 예. 만만찮죠?
그렇죠.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1번 경찰서장, 2번 예심판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죄와 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필리 얘기 나왔죠? 이 포르필리가 자꾸 이렇게 라스코니 리코프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뭐 초조하게 이리로 말할 데가 없겠죠.
조여오죠.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어떤 한 남자가 라스코니 리코프를 희끗희끗 쳐다봅니다. 근데 라스콜리 리코프는 더 불안한 거예요.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남자를 쫓아 거리로 달려나갔다. 겨우 따라잡아 나란히 걷게 되자 그 남자가 라스콜리니코프를 흘낏거렸다. 그러다 이내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을 찾아놓고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요.
살인자.
그 남자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다.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걸었다.
대체 무슨 말이죠? 누구더러 살인자라는 겁니까?
네가 바로 살인자.
그 남자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는 라스콜리니코프의 해스칸 얼굴과 죽어가는 눈빛을 쏘아보았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왼쪽 길로 꺾어 들어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사라져가는 남자를 망연히 바라만 보았다. 기진맥진해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에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는 10분가량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힘없이 소파에 누워 병자같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길게 뻗었다. 머릿속이 텅 빈 듯했다. 언젠가 보았지만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사람들과 사물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져갔다. 30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라주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을 감고 잠이 든 척 했다. 라주미인은 문가에 잠시 서 있다가 소파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 막 잠든 것 같으니까 그냥 쉬게 놔두세요. 식사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나스타샤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밖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30분이 지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을 뜨고 두 손을 머리 밑에 괸 채 계속 누워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지? 어디서 나타난 걸까? 그는 모든 걸 지켜본 게 틀림없어. 도대체 어디에 숨어서 본 거지?
라스콜리니코프는 한기로 몸을 떨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특히 육체적으로 많이 허약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순간 그런 자신에게 혐오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고통스러우실 줄 몰랐어.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야, 그 노파따위가 뭐라고?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원칙을 죽인 거야. 결국 그걸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아니, 노파보다 내가 더 추악해. 아휴, 이건 비열한 짓이야. 하지만 그 노파 따위를 도대체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부르르 떨리고 있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시선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이 원망스럽기만 해. 내 옆에 오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 아, 노파가 정말 야속하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가해 없음 리자베타, 왜 그 여자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을까? 왜 하필 그 자리에 나타난 거야? 리자베타, 소녀, 순한 눈을 가진 두 여자, 어째서 울지도 않고 신음소리도 한번 내지 않는 걸까?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남에게 나눠주면서. 소녀, 조용한 소녀.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다. 꿈을 꾸었다. 노파가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헝겊고리에서 도끼를 빼내 노파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노파는 나무로 된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노파에게로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파는 웃고 있었다. 도망가려고 몸을 돌려보니 현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마치 땅에 못 박히기라도 한 듯이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도 끔찍한 꿈의 고통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기는 한데 이걸 어디다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근데
하는데.
근데 어렵죠. 이 비밀을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고.
아, 예.
이미 이제 또 범죄자가 됐으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접근하기도 이제 어렵게 됐어요. 특히 이 라스콜니코프 같은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도 멀어지고
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누냐 아주 고귀한 여성인데 이 네. 여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리고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가장 건강한 인물 같은 라즈민에게도 자꾸 멀어지죠. 이들이 다가오면 네.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결국 혼자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도대체?
그녀가 누굴까요? 그녀에게 라스콜리 니코프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천한, 가장 바닥에 있지만,
네.
그러나 아주 성스러운 거리의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녀의 네. 이름은 소냐입니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요? 느닷없는 질문에 소냐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힐끗 바라보더니 벼랑간 그의 손을 잡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에요. 하느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해주셨나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소냐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하느님은 어떤 기도든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소냐는 지그시 눈을 감고 속삭이듯 대꾸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정한 성인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서랍장 위에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러시아어로 번역한 신약 성서였다. 이거 어디서 난 건가요?
리자베타가 갖다 줬어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리자베타라니. 무척이나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라자로의 부활 부분이 어디 있지? 찾아서 좀 읽어줘요.
교회에서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런데 안 가요. 당신은 자주 가나요?
아니요.
그럼 내일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겠군요.
당연히 가야죠. 실은 지난주에도 추도식에 갔었어요.
누구의 추도식이었나요?
리자베타요. 토끼에 맞아서 죽었죠.
소냐의 말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리자베타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네. 여기에도 종종 들렀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죠. 분명 하느님을 만났을 거예요.
마지막 이 말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묘한 감명을 주었다. 어서 빨리 읽어줘요.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도 않잖아요.
한 번만 읽어줘요. 꼭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소냐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주춤거리다가 성경을 집어들고 어렵사리 목소리를 내며 읽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느님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소녀는 잠시 멈추었다. 목소리가 자꾸 떨리자 부끄러워져서였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꼼짝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벼랑간 그녀의 목소리가 낭랑해지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대목에서부터였다.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읽다가 갑자기 성경을 덮었다.
라자로의 부활은 여기까지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여기 온 건 따로 할 말이 있어서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얼굴을 찌푸린 채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버렸어요. 다시는 가족을 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소녀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이제 나에겐 당신뿐이에요. 나와 함께 떠납시다. 이 말을 하러 온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는 어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내가 아는 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같다는 것뿐이에요. 소녀는 그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한없이 불행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아, 소냐. 라스코니리코프가 이 소냐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마 처음은 사랑이 아니었을 거고요.
네.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혼의 타락, 그리고 구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소냐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는 관리였지만 결국은 주정뱅이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은 매우 곤란함과 가난 속에 이제 비참해졌을 때 거리의 여인으로 스스로 나서게 되었던 여인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라스코리니코프가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네.
그리고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여인으로 지목한 게 아닐까. 그게 사랑이었을까? 처음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소냐 자체는 구원받을 수 있다. 무엇으로? 종교로.
그렇죠.
이걸 권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은밀하게 이 가닥을 까는 가락을 까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이 소녀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라자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읽어주게 되는데 그 속에 나오는 거는 그거였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어찌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또 어찌 살아날 수 없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어쩌면 여전히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머릿속에는 죽은 노파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여인을 죽이고 범죄자가 되었고 이제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의 영혼은 악마에게 가버렸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은 살아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소니아를 향해서 무엇인가 이제 애타게 뭔가를 갈구하는 네,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죠. 네.
예.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라스콜니코프의 심정을 이해하실지 아니면 쟤는 뭔데 자기가 선과 악을 둘로 나누고 나중에 자기가 한 일까지도 뭐 이렇게 타당하다는 이유를 대잖아요.
그렇죠.
예, 저 반디게시판 보니까요. 참 선생님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질문도 많고요.
반디게시판.
그럼요.
질문에 답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많으세요. 예, 훑어보고 나서 되게 기뻤죠.
우리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그렇죠.
이제, 네. 답은 어렵지만 네. 이런 생각 속에서 뭔가가 이제 탐색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퀴즈 내드린다 그러고 놓쳤네요. 라스콜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점점 그 사람을 궁지로 몰고 가는 포르피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포르피리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경찰서장, 2번 예심판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죄와 벌을 드리겠습니다. 포르필이라는 사람은 라스콜니코프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계속 궁지를 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경찰서장, 2번 예심판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오시프 코부존입니다. 주라블리 백학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심적인 갈등이 막 더해지고 있는데 이 포르피리라는 사람의 수사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라스콜니코프 주인공을 가지고 노는 듯한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다방면이죠.
그렇죠.
다방면에서 이제 들어오죠. 이제 이 라스콜니코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이 라스콜니코프가 썼던 논문까지를 갖고 있고 네. 라스콜니코프가 그때 노파를 찾아갔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수색하게 되죠. 그래서 그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 하나를
추려낸 거죠.
이제 데려왔죠.
예.
네. 어떻게 이제 점점 이제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인까지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런 국면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수사망을 확 좁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죄일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들이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당사자는 얼마나 숨이 조일까요?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자기 대응 논리가 생겨나겠죠.
자, 그러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미로에 갇혔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들어보시죠.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이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상상 속에서 온갖 물증을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지요. 모두들 정말인가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는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살인사건의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마침 내가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잘 조사해서 그 사람은 무죄로 판명나고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덕택이었겠죠? 그러니까 선생, 당신도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그 뚱뚱한 의사 대신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하는 행동은 다 열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정신이 몽롱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었어요. 노파가 살해된 집에 갔을 때 나는 제정신이었다고요.
그는 포르피리의 속셈을 간파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 채 크게 소리쳤다.
네. 잘 압니다. 당신은 어제도 제정신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당신이 만일 죄가 있다면 제정신으로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엔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약점이 있다면 당신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무언가 교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듯 느껴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라즈미인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이 시켜서 왔다면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이 당신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라즈미인을 보낸 게 자기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거짓말을 하는군요. 나를 겁주거나 아니면 조롱하려는 거겠죠.
당신은 정말 뭐 다루기 힘든 사람이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건강에 신경 쓰세요. 여기 와 있는 가족도 생각해야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내 가족이 와 있다는 거 어떻게 안 겁니까? 내 뒤를 밟았군요.
선생, 그건 당신 입으로 직접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만일 당신을 의심한다면 형식을 갖추고 신문을 하고 증인을 듣고 당신 집을 수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선생에게 아무런 혐의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지금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포르피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튼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나 알고 싶습니다. 포르피리 씨, 말씀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구는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렇게 그 문제에 신경 쓰는 거죠? 그럴 까닭이라도 있습니까?
놀리지 마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는 또다시 주먹으로 탁자를 탕탕 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포르피리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상하게도 격렬하게 화를 내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을 친구로서 초대한 거니까요.
당신의 우정 따위는 바라지 않아요. 자, 난 이제 가겠습니다. 체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 주려고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선물이라뇨?
저기, 내 방에 있습니다. 이거 도망치지 못하게 자물쇠를 걸어놓았죠.
포르피리가 잠겨있는 방문을 가리켰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다가가서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포르피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흔들었다.
엉터리야! 순 엉터리야. 내 속을 바짝 태운 다음에 자백하게 하려는 거죠. 내가 아픈 틈을 타 거짓 자백을 받으려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어? 있을 리가 없지. 자, 다들 데려와봐. 배심원이든 판사든 증인이든 각오는 돼 있으니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터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물론 포르피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뭘까요?
아마 이게 우리도 이제 이게 그 반전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쥐아보를 쓸 때 이게 연재됐었거든요.
예.
연재 1년 동안 연재됐다. 그 다음 해에 이제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반전을 만들어냈는데
뭘
뭐냐면. 거의 그 자백을 받아낼 만큼 물증이 확보되고 증인이 확보되어 이렇게 돼 있는 순간에 갑자기
예.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공이었던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내가 이 노파를 죽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도여가서 끝으로 자백만 받아내는 순간이 다 됐는데 엉뚱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럼 포르피리가 준비해둔 선물이라는 게
바로 그 문 뒤에 숨겨놨던
인부.
인부였죠.
아, 네. 그랬구나. 이게 단순 범행이 아니라는 거를 이 포르피리가 알고 있는
알고
거죠.
알고 있어요.
예, 네. 이 사람은 이제 보면, 그런 사람을 많이 다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사람의 이 의식 수준에 네. 어느 정도는 그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는 이런 모양도 보여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연민도 가지고 있는
아.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포르피리라는 사람을.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여자가 소냐예요. 근데 그 소냐가 또 골치 아픈 함정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이게 상당한 그 자존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에 빠져들게 되죠.
예. 네.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꾸민 걸까요? 뭐라고? 미친 여자? 이 얼간이 같은 놈, 이 소시지 같은 옆이네야. 너도 소냐가 돈을 훔쳤다고 했지. 여러분, 이 아이는 저 빌어먹을 놈한테 들렸다가 곧장 여기로 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쳤다면은 당연히 이 아이의 수중에 있을 겁니다. 직접 뒤져보세요. 만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소냐, 저 인간들에게 내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라. 자, 봐요! 손수건밖에 더 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주머니 속을 샅샅이 뒤집어 보였다. 그때였다. 한쪽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이 툭 튀어나오더니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루진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여덟 겹으로 접힌 100루블짜리 지폐였다.
오, 도둑년! 내 집에서 썩 나가! 경찰 불러요, 경찰을!
아말리아 표도로브나가 악을 써댔다. 사방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조용히 소냐를 지켜보았다. 틈틈이 루진이 기색도 살펴보았다.
아, 아니에요. 저 절대로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소냐가 절규했다.
얘야, 나는 난 널 믿는다.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 애는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비록 몸을 팔지만 그건 동생들이 굶주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느님, 이 애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절규는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다. 이 폐병 환자의 부르짖음이 그만큼 처절했던 것이다. 루지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
이 부인이 이 공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직접 나가서 주머니를 뒤집었으니까요. 아, 그런데 소냐, 당신은 왜 자백하지 않죠? 두려워서 그러는 건가요?
루지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사람들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아, 여러분, 나는 오늘의 모욕을 깨끗이 잊고 이 사건을 덮어두겠습니다. 아가씨, 이 일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 큰 교훈이 되기를 빕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루지는 여기까지 말하고 라스콜리니코프를 슬쩍 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이글대는 시선이 꼭 그를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를 꼭 껴안고 있었다. 아이들도 조그만 손을 뻗어 소냐에게 달라붙었다.
어쩌면 이렇게 비열할 수가!
갑자기 문가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레베자트니코프였다. 루지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감히 나를 증인으로 내세우다니 정말 뻔뻔스럽군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당신은 협잡꾼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레베자트니코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난 멀쩡해요. 정신이 나간 건 당신이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소냐에게 100루블 주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단단히 미치었구나.
루진이 소리를 질렀다.
조금 전에 저 여자가 10루블밖에 받지 않았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100루블을 줬다는 거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조리 다 보고 있었다고요. 문 앞에서 배웅할 때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더니 다른 손으로 그녀의 주머니에 슬쩍 지폐를 찔러넣더군요. 나는 당신이 남몰래 자선을 베푸는 거라 생각했어요.
창가했던 자네가 그걸 어떻게 봤단 말이야. 자네 눈이 나쁘잖아. 자네가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소냐에게 10루블 주려고 할 때 100루블도 함께 짚는 걸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나 당신이 좋은 일을 하려는 줄만 알고 한 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알겠어요? 분명히 다 봤어. 맹세할 수 있어요.
레베자트니코프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사방에서 놀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사기꾼을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람들이 루진 주위로 몰려들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우, 다행이에요. 이 루진이라는 사람, 참 선생님이 처음에 이 루진 인물 파악할 때 좀 야비하다 이렇게
질이 안 좋죠. 변호사이면서도 재산가이긴 한데.
아, 변호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생인 이 고귀한 여인 두냐라고 있는데, 예, 예. 이 두냐와 약혼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루진의 인격을 간파하죠. 야비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동생 두냐가 자기를 위해서 억지로 돈 때문에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루진이, 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소냐를 지금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도둑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일부러 그걸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네. 작품 속에 이제 선과 악, 정의와 부조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가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소냐와 루진, 또, 스비드리 가일로프라고 하는 이러한 그 라스콜리니코프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피가 똑같은
아, 그러니까 예.
그죠?
예.
그 두냐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두냐에게 접근해 갔던 이 야비한이 있는 거죠.
근데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아내도 일하는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그랬죠, 그랬죠. 네. 바로 이제 그 인물이 라스콜니코프하고는 당연히 다른 아주 치안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 악, 을 구별하는 그 위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선을 위해서라면은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네.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 배심원이라면 라스콜니코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두고 내일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마지막 시간을 이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 나는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벌을 받습니다.
1431년 1월, 루앙에서 한 농촌 처녀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다르크입니다. 아직 10대에 불과했던 이 소녀는 영국과의 전쟁이 10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프랑스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남게 됩니다. 프랑스 왕의 왕위까지 되찾아준 그녀는 사람들에게 신 같은 존재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쟁 포로가 됐을 때 프랑스는 그녀를 버리게 되죠. 영국의 고발로 종교 재판에 회부된 잔다르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녀라는 제목으로 루앙 광장에 높이 매달린 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프랑스가 안정을 되찾은 후 프랑스 왕은 잔다르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녀의 힘을 빌어 왕위를 되찾았다는 자신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잔다르크를 세웠던 두 번의 재판, 과연 정의롭게 이루어진 재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푸른숲 주니어에서 죄와 벌, 공연 선물입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숙명아트센터 시어터 S에서 시즌 1 마지막 공연을 펼치는 뮤지컬 셜록홈즈 초대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네, 보루삐리는 예심판사였죠?
네. 선생님 포르피리 발음이 되게 재밌어요.
아 러시아식 발음이죠?
아 포르피리. 그래요? 예. 러시아식 발음이었구나. 저도 진작에 그렇게 할걸. 예, 퀴즈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하고 주소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낭독해주신 북나레이터 백운철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들으시겠고요. 저는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원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